출애굽기 97번 메시지 성막의 널판들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순서에 의하면 성막의 덮개는 널판 앞에 언급됩니다. 이것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붕을 향하여 위로 진전되는 건축에 대해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과는 반대입니다. 성막을 계시하는 신성한 방법은 네 층의 덮개가 있는 꼭대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36장에 의하면 성막의 지붕은 또한 널판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성막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가, 꼭대기로부터 시작하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에 지붕이나 덮개는 네 층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층은 고운 세마포였으며 둘째 층은 염소털, 셋째 층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넷째 층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예표론에서 이러한 층들은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첫째 층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람으로 예표합니다. 둘째 층은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으로 예표합니다. 셋째 층은 그분을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표합니다. 넷째 층은 그분을 원수를 향하여 강하고 그의 모든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분으로 예표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네 층의 어떤 방면도 믿는 이들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덮개의 층들에서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덮개는 절대적으로 철저히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함. 성막의 덮개 아래 금으로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서 있는 널판으로 구성된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 널판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막이 개인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확신이 있습니다. 금으로 입힌 널판으로 예표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덮여집니다. 믿는 이들은 네 층의 덮개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막의 벽을 형성하는 널판들에 수반되십니다. 우리는 널판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인 금으로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것을 압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널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각목이 없었으며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널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성막에 서 있는 널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조각목과 금의 두 요소로 만들어졌듯이 널판도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널판들이 법궤의 확장과 연장임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나무와 금의 두 본성을 지닌 법궤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벽의 구성 요소들인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그분의 연장임을 묘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연장의 일부임을 깨닫습니까?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요 연속이요 증가요 복제품이며 확산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확장과 연장입니다. 사람의 몸이 그의 머리의 연장과 확장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연속과 연장과 확산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널판들은 법궤의 연장과 확장입니다. 법궤의 치수는 길이가 2규빗판, 넓이와 높이가 1규빗판이었습니다. 성막의 치수는 길이가 30규빗, 넓이와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성막과 법궤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성막이 참으로 법궤의 확장과 확산임을 봅니다. 동일한 원칙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산입니다.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사시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온 땅을 덮습니다. 법궤의 확장. 성막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널판들은 한편으로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다른 한편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일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덮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법궤나 내층의 덮개 안에서는 어떠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덮개의 확장은 아니지만 덮개의 확장입니다. 덮개는 주로 구속을 위한 것이지만 덮개는 주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떤 부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함께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연합되어 그분의 확장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간증 안에서 일부와 몫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메시지의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음에서 우리는 성막의 꼭대기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성막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성립하는가, 바닥으로부터 위로 성립하는가? 성경은 바닥으로부터 위로 나타나는 교회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이 널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막의 지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로 암시됩니다. 그러므로 덮개가 널판 앞에 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먼저 와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바닥으로부터가 아니라 꼭대기로부터 지붕으로부터 시작됨을 계시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들을 이행하며 원수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성막의 내층으로 된 덮개로 예표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이 내층으로 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위로부터 지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은 바닥으로부터 사실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붕의 층들이 먼저 계시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지붕, 즉 내층으로 된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바닥으로부터가 아니라 지붕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지붕 아래서 덮개 아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으로 덮인 조각목. 구원받은 후 나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안에 일어난 것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이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물론 이 관념은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천연적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성한 빛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옥행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늘을 향해 운명 지어진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처신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락하였고 낮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여졌으므로 우리는 본성의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금을 입힌 조각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높여진 인성과 신성한 본성을 소유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법궤의 확장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각목으로 상징된 고양된 인성과 금으로 상징된 덧입혀진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존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분으로 인해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성, 조각목과 금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성은 새롭게 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현명하고 더 분별있고 이해있게 합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내가 소유한 이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믿는 이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해파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등뼈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쉽게 패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남을 통하여 그들은 조각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죄에 저항하는 데 매우 강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의지와 관계 있고 사랑은 감정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고양된 인성을 소유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하나는 예수 같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양된 인성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인성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조각목을 싼 금으로 예표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선과 금이라는 세 단어를 소중히 여깁니다. 참된 금과 참된 선은 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나 금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조각목은 그것을 덮는 금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금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덧입혀진 금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금을 입힌 조각목에 대해 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러한 널판임을 믿기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전히 약하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약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정말 약할 것입니다. 처음상 당신의 어떠함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해파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된 널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타고난 당신의 어떠함에 따라 말하지 않고 당신의 믿음에 따라 말하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약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상황을 다룰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룰 방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룰 최선의 방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포한다면 당신은 강할 것이고 또한 그 방법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린도전서의 라이프 스터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초기의 은사들, 즉 신성한 생명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생각의 영을 주셨음을 인식함으로 이러한 은사들을 부릴 듯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나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 밖으로 나와 물 위에 계신 그분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첫째 문제에서 베드로와 같아야 하지만 둘째 문제에서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된 널판임을 믿음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조각목은 서 있기 위한 튼튼하고 기본적인 재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에 거듭나고 그래서 조각목은 서 있는 널판들의 기본 재료입니다. 서기 위한 능력은 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각목에 달려있습니다. 금이 귀하기는 하지만 너무 부드러워서 서는 데 필요한 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널판들로서 우리의 서 있는 힘은 조각목에 있습니다. 곧 거듭나고 고양된 인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신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금이 교회의 표현입니다.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하나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치수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10은 2 곱하기 5로 구성됩니다. 5가 책임의 수를 상징하므로 10은 2배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 서 있는 널판들인 우리는 2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2라는 수는 2배뿐만 아니라 간증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2배의 책임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모두 2배로 책임을 감당한다면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각 널판의 너비인 한 규빗 반은 법궤의 너비나 높이와 동일합니다. 법궤의 길이는 2규빗 반입니다. 이것은 법궤의 수치들이 반 단위로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각각의 서 있는 널판의 너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세 규빗의 반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세 규빗을 형성하기 위해 또 다른 반쪽과 조화되는 데 필요한 반쪽임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의하면 3과 5라는 수는 하나님의 건축의 기본적인 수입니다. 성막에는 3과 5라는 수 혹은 이러한 수들의 곱의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가 책임의 수이며 3은 부활 안에 있는 3일 하나님의 수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3과 5라는 수의 사용은 건축의 3일 하나님에 의한 부활 안에서의 많은 책임이 요구됨을 가리킵니다. 널판들인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반쪽들입니다. 우리는 한 규빗 반들이며 온전한 단위를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널판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 해를 통하여 나는 내가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과 단독적인 널판일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짝지워져야 합니다. 즉 온전한 단위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는 또 다른 절반, 또 다른 널판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2인 삼각경주로 예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각상의 주자들은 한 다리는 자유롭고 다른 한 다리는 그 짝의 한 다리와 묶입니다.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는 것은 각상이 좋은 협력 안에서 동역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남편은 힘들고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이 참된 하나됨 안에 살지 못하고 나뉘어집니다. 동일한 문제가 종종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봉사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의견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진공청소기로 집회소의 카페트를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짝을 이루고 조화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금을 입힌 조각목을 체험할 때만이 다른 널판들과 조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형제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 영역을 그들의 개인적인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교회 안의 일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도 개인적으로 우리 손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일의 책임을 신실하고 근면하게 감당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일 수 있으며 봉사의 문제를 지나치게 사적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 방면의 교회 봉사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성도들이 교회 문제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돌보지 말고 모든 일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집회소에서 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널판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적인 널판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연결된 많은 널판들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많은 널판들 중에 하나라는 것과 한 단위의 절반이라는 것과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널판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 있는 널판들에 관한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진보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더 많은 진보가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반 단위이며 그와 조화될 또 다른 반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하므로 단체적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수 18절은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의하면 성막의 다른 편, 즉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이 있었습니다. 각 측면에 10 곱하기 3 규빗을 형성하는 열상이 있었습니다. 반복하건대 3은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을 상징하며 10은 인간적인 온전함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10 곱하기 3은 우리에게 3일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 안에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인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의 간증입니다. 22절은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6이라는 수는 제6일에 창조되고 그 후에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은 타락되고 천연적이므로 6이라는 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짝을 이룰 때 우리는 각각 너비가 세 규빗인 세상의 널판들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천연적인 사람들이 함께 짝을 이룰 때 3 곱하기 3, 즉 세상의 3이 됨을 뜻합니다. 23절은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너비는 10 규빗이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성막의 뒤를 위하여 6개의 널판이 있었습니다. 이 널판들은 측면 널판들의 두께가 계산에 넣어질 때 1규빗 못 되는 간격을 남겨두고 성막의 너비 가운데 9규빗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간격이 어떻게 메꾸어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24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것들이라는 말은 23절에 언급된 두 널판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각 널판들에는 널판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삽입된 연결띠 안으로 세 개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모퉁이 널판들 위에 어디에 윗고리를 두는가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널판들은 두께에 있어서 두 겹이었으므로 어떻게 그 고리가 다른 널판들 위에 고리들과 조화되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그 띠들이 그 안에 맞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퉁이 널판들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널판들이 두 겹인 것의 영적인 의미에 관한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퉁이는 전환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움직임 안에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겹치는 것과 강화시키는 것과 포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퍼졌습니다. 안디옥은 모퉁이, 즉 이방 세계를 향한 전환의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연구한다면 중요한 전환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의 모퉁이 널판들에 관하여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듯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전환에 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만드시는 전환들에 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1949년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을 향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전환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했지만 무엇이 일어났는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전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환이 일어났을 때 겹치는 것과 강화시키는 것과 보강하는 것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모퉁이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님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하시는 전환들로 인해 다소 어리둥절해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1970년에 미국의 교회 생활의 확산을 위한 이주가 있었습니다. 이 이주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환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은 당황케 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전환이 겹치는 것과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간증 안에 모퉁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퉁이는 강화시키는 것과 겹쳐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